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곧바로 우리를 산 아래로 데려옵니다.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현실로 내려옵니다. 별이 자매는 누가복음 9장 37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의미가 분명합니다. 내려오시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자라고 부르는 노래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산 위에 떨어져서 그 산 속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에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가 있는 곳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가 닿으시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인데, 변화산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아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고 영광의 왕이시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밝히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귀신 들린 아이와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보아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네, 이 표현을 들어봅시다. 외아들. 누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전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죠.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절박함을 극대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든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유일한, 마치 실호라기 하나를 붙잡는 것 같은 아버지의 갈망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내어쫓게 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내어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내어보내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방금까지 잘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못하게 되었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계처럼 언제나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데 능력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우리는 선포할 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치유가 일어나든 치유가 일어나지 않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우리가 치유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결과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내심 받은 것을 순종하는가라는 것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던 또 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 또는 기도의 열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응답의 모양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의 결론이, 이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떠났든 떠나지 않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아버지에게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귀신 들렸던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는 표현이 참 따뜻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치유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치유의 사건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을 뻔하였는데 아들을 다시 마주하고 이렇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가 치유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회복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가 회복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부정한 자가 성 밖에 머물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 부정 환자가 되어 성 밖에 격리되어 있다가 그가 치유가 되어 성 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복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가 회복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로 혼자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고 연결된 관계 속에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된 원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고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네, 방금 큰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은 비교와 경쟁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중 식구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는 목사가 되면 좀 제 마음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런 마음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키가 크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으면?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안에 시기의 싹이 자라납니다. 제자들도 12명 중에서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와 경쟁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되는데요.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높이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약한 자를 약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주인처럼 여겨드리는 것, 나의 가장 내 마음의 공간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를 모셔드리는 것을 환대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큰 사람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역설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가장 작은 자를 큰 자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큰 자를 작게 여기고 작은 자를 작게 여기고 나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건 다른 의미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권세나 권력이나 힘이나 위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가장 작은 자를 나보다 크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이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참 현실적이었어요. 우리 편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대라고 말할 때 나와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경계를 풀고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를 울타리 짓고 선을 긋고 우리 편과 저 편을 나누는 이 경계의식,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편은 유대인이고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개 같은 존재고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고 저들과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부정한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긋기에 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의 자매님.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금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경계 지어놓은 나의 울타리 너머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신앙, 우리의 울타리끼리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넓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틀 안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요.
네, 이 질문이 바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산 위에 영광만을 구하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고통당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흘러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낮아짐과 환대로 나의 공간을 열어주고 나의 울타리를 열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넓은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범주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우리의 범주 넘어 이웃을 환대하고 우리의 기준 넘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큰 자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범주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매님들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이 한 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이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얼굴을 고정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 시선을 고정하시고 한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네, 이 표현이 돌아갈 수 없는 선택 같아서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하나의 사건,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달라졌다기보다 선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부터는 갈릴리 중심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를 향한 직선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별의자매님, 9장 52절을 읽어주세요.
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절의 이유가 단순히 민족 문제만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향성 자체가 거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길 때문에 거절당하는 장면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거절이 분명하고 또 핍박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머리 둘 곳 없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따라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 이 관계가 살아있는 것, 동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거절당하는 아픔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길, 가장 소중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해석이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 사람의 제자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세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은 단순히 숙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자도는 안정이 없는 길이라는 뜻인가요?
적어도 예수님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 떠나고 멈추고 질문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네, 당시의 문화에서 매우 정당한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 위에 놓여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적인 책임들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본문이죠.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세 번째 사람은 더 현실적인 요청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강하게 등장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쟁기는 농부의 도구입니다.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줄이 휘어집니다. 즉 방향이 흐트러진다는 뜻이죠.
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제자도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지금 바로 온전히인 것 같아요.
네, 누가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로 온전하게 지연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나뉘지 않고 뒤돌아보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무겁지만 동시에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참된 신자는 애매하게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누가는 우리를 이 애매함에서 끌어내어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또는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라자매님, 별의자매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친밀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혼란과 실패의 자리에 저희 모습도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누가 더 큰지를 따지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좁은 기준과 편을 가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울타리보다 더 넓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신 예수님의 결심 앞에서 저의 시선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조금 더 준비된 후에 조금 더 정리한 후에 조금 더 뒤를 돌아보고 출발하려 했던 저의 모습을 뉘우칩니다. 지연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머물 곳을 찾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마음보다 앞을 향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앞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고정하여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시고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 그리스도의 길을 기쁘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빚어가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진양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복잡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교회에 가서 좋아하는 찬양을 부리고 또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화은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유난히 힘든 한 주 보낸 것 같은데 네.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공부가 쉽지 않죠. 네,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각자의 삶을 또 살고 또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성경, 이제는 사도행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이라고 하니까 뭔가 평소보다 더욱 기대되네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약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자, 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네, 그렇죠. 각각의 복음서마다 각자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통해 세계 곳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서 13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서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울 서신서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들을 극복해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치 금이 불문불에 들어가서 모든 찌꺼기가 태워져 순금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바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져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등등이 속해 있는 일반 서신서 8권이에요.
그럼 일반 서신서는 교회가 고난받던 시기에 기록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일반 서신서 대부분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던 때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땅의 왕으로 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키워가시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벌써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사도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자, 혹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에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혹시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누가만의 특별함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직업이 의사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있네요. 진앙자매 말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둘 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방인 중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한마디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따라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군요.
네, 맞아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복음의 출처를 또 복음의 전달 과정을 밝혀줌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다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오빌로요. 자,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는 이방인 관료 중 하나로 보이는데, 뭐 누군지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출발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1절에서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누가가 기록한 편지가 사도행전과 또 무엇이 있다고 했었나요?
누가복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모든 과정,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기록했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40일 정도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정말 쉽게 변하지 않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시진 않고 대신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제자들도 달라지고 또 그래서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셔야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소원만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 제자들을 놔두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시고 사라지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좀 당황스럽고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심과 야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라져버리니까 왠지 허탈해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제자들은 당황스러움과 막막함 속에서 물뚱물뚱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자 하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멀뚱멀뚱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 자, 이렇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 알 수는 없어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
진양자매가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진양자매 말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도 할 뿐더러 제자들의 관심 밖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적어도 당시 제자들은 알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들이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솔직히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연함 속에서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누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같은 장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뭔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허전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됐는데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시니 하은자매 말처럼 허전하기도 하고 또 뻘쭘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모여있던 이들이 뭘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뭔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서 생긴 열두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근거에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말씀을 보니 제자들의 변화가 좀 보이나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 늘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꾸지름을 듣던 제자들이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렇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음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라고 답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명을 받으면 뭔가 바로 큰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하고 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때는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뭔가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제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심지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막연함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제자들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작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부족하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사명이 아닌 나의 나라, 나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거든요.
딱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참 기대가 됩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저를 통해서도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나 대단한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흔자면 어땠나요?
네, 저도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어떤 능력 또 어떠한 뭐 다른 수많은 계산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늘 뭘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소서.